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울이 믿지 않았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위대한 사도요, 그다음에 신학자요, 전도자요, 또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때 왜 믿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다 믿지 않았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믿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 선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이제 사망이죠. 그러니까 죽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 점에서 저 세상의 한 점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줄을 긋는 거죠.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나오는 건데, 폭포수가 있어요. 폭포수가. 폭포수가 있는데, 그 안으로 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폭포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굴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밑으로, 폭포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으로 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굴이 있다라는 그 이해.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있는 삶. 그 삶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모두가 다 아주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이 세계 저 너머는 우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에 갔었지만 이번에 이제 이민희 집사님 이제 시부께서 이제 소천하셨었는데 참 안타깝게 정말 갑작스럽게 그냥 병원에 간다고 해서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나이는 오래되시고 지병도 있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언제 그 죽음을 맞이할지 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죽음 이후에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오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양한 거예요. 죽음이 이후의 모습이 뭔지 모르니까 죽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향을 꽂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죽은 그 이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 누가 와 있냐면은 천주교가 와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인들은 그게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의 개념은 내가 행한 대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잘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 가르쳐주셨는데 천주교는 그 역사 속에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성도들을 통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면제부도 팔고 그리고 또 마리아 숭배도 만들고 교황이 이 성경보다도 위에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가서 그 독경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야야야야야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읽어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할 때 뭐라 그걸 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게 부족하면 천국도 못 가고 그 밑에 연옥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또 위해서 뭘 해주면 그 사람이 조금 올라가 하여튼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한 점에 그러니까 믿음의 줄을 이제 긋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삶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면은 목적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온전히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첫 시작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시작은, 믿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일단 얘기가 돼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이 줄을 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는 가지만 사실 이게 무의미하니까 가다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만 이게 오래 가지 않아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시작일 뿐이지 그게 큰, 그게 뭐 전부는 아닌 겁니다. 아직 누구보다는 못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은 아직 누구를 따라잡지 못했냐면 사탄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 그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사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을 따라잡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거는 알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시는 건 믿습니다 라는 정도는 그건 아주 초보인 거예요. 물론 계시지도 않는 사람보다는 낫죠. 이건 뭐 사단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단은 계시는 걸 알기라도 하지, 이건 계시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는 사단보다 더 밑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사단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다는 걸 믿는 그 자체로는 그것도 아직 사단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뭐가 돼야 됩니까? 계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란 계시다는 것만 믿으면 끝나는 겁니까? 좀 더 나아가야겠죠. 뭐가 나아가야 될까요? 행함 아까 천주교 얘기했잖아요. 행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 행하는 게 아니라 계신데 그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있는 것이 기본이고 계셔요. 그 다음에 그걸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한다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거를 믿을 때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느냐? 그럼 믿는데 그 사람이, 근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두 점은 형성이 돼 있지만 나와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게 형성이 됐어요. 그거는 됐지만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할 때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부족한 거죠. 믿음은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대방동에 살 때인데 대방교회라고 있었어요. 대방교회인가 신길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주일 아침에 재미있는 프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재미있는 프로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울트라맨 같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꼭 주일날, 주일학교 때 하는 거예요. 아, 난 그걸 보고 싶은데 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울트라맨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주일에 갈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주일에 도전 천국을 볼 것인가. 주일에 하는 게 도전 천국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전 천국을 볼 것인가 아니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에 더 잠을 잘 것인가. 이제 그런 갈등을 딛고 일어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내가 그런 삶을 가야지 하면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러한 때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경우, 믿음을 갖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게 없는 때가 있고 이게 없는 때가 있고 이게 없는 때가 있고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보를 한번 좀 다 한번 펼쳐보세요. 주보에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 것인가, 또 전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계가 관계인식이에요.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 속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 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인식이 되고, 그렇게 됐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불신을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을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그게 더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나 다 불신의 시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혹은 초등학교 때, 혹은 내가 믿기 이전의 시기. 그걸 끄집어 내보세요. 내가 과거에 그랬던 때가 있다는 걸 고백을 하세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게 조금이라도, 아주 미묘하게라도, 사소하게라도 그게 있다는 걸 생각해내야, 그래야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개구리의 울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만 내가 언제 그랬어?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는 날 때부터 믿는 사람이었어. 난 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응애하고서 태어났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럼 지금 이제 지인이도 지금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서. 하나님이 뭐야?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직 하나님이 내 구주야, 하나님이 내 구세주야,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죠. 어리니까. 개념이 안 생겼어요. 개념이 잡을 때까지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도 아무리 산전수전을 겪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또 박사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영원한 세계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공자도, 이 공자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삶의 세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논하겠느냐, 사후 세계를 논하겠느냐. 그래서 말을 안 해버렸어요, 공자도 원래. 근데 이게 유교가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유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이거는 이제 도교적인 영향을 받고 기복도 영향을 받아서 종교성을 형성한 거예요. 공자 자체는 종교성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때만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가 된 거죠. 죽은 사람이 신이 돼, 조상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공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신이 돼버려요. 아니 죽기 전에는 정말 그렇게 아주 허름하고 그 다음에 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왜 죽으면 신이 되냐고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불교로 보면 이거 다 지렁이로 태어나고 혹은 잡초로 태어나고 쥐로 태어날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신이 되냐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를 철폐하고 유교를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제례서부터 이 유교 제사를 드리는 곳, 간 곳이 어디죠?
종묘.
네? 종묘가 제사 지내는 곳이더라고요. 종묘를 그전에 안 가봐서. 종묘, 종로 지나가면서도 종묘가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했지,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곳이었구나라는 거는 참 몰랐어요. 바보. 네? 이 서울 촌놈이 종묘도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거기가 그런 줄 몰라는 거예요. 인제 갔어요. 경복궁만 갔지. 아, 제사 지내는 곳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묘 가서 제사 지내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우리 백성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구나. 왕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전파를 하니, 그러니 다 그거를 조금씩 배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큰아버지 집이 제사를 지내서 맨날 가서 그거 이제 보거든요. 제사, 지방 쓰고, 문 열어놓고, 이제 절하고, 뭐, 무슨 할아버지 절하고. 그걸 왜 그런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제사의 원형이 거기 있더만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뭐 하고, 그리고 그 위패를 모셔놓고,
아무리 못한 왕이라도 수호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연산군, 광해군 그 사람들도 묘소만 다를 뿐이지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뭐 있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 사육신들을 죽이고 그렇게 폭정을 하였지만 죽으면 다 신이 돼. 그게 유교의 이 맹점인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오해와 그리고 사람들의 거짓된 이 종교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주셨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심판받을 뿐이에요. 그가 왕이었던, 그가 신하였던, 그가 뭐 대통령이었던, 그가 뭐 문직이었던 다 자기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저기까지 쫙 줄로 이어져 있어요. 그 기준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이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다니는 사람의 불신, 뭐랄까,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니는 사람의, 교인의 부족한 점. 그게 이제 은혜, 결심, 실천, 사역 중에서 구주로 믿지를 않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명 감당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은 이게 지금 연결이 지금 잘 안 된 겁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니까 이제 전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더 지금 시급한 거는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안 다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안 다니는 이유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냥 믿게 하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안 다니는 이유가 뭘까를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수준에 대한 이해가 어디로 가냐면 비교인 쪽으로 가게 되고 그 비교인 쪽에서 영역, 유형, 감정,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안 가는 이유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왜 교회를 안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 갔던 때가 있고 그때 안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말해보려면 말해볼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때 TV가 더 좋았어요. 아 나는 그때 누구한테 들었는데 창조론이 거짓이래요. 아 나는 그때 누가 좀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막 세뇌를 해서 난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었어요. 아 나는 그때 부모님이 기독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불신으로 다가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귀중한 전도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형들에게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잡혔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잡아가지고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도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조용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조용하게. 그리고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다 귀를 곤두쓰고 듣고 있어요. 쫑긋 세우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한 건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이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잠도 깨고 힘도 낼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왜 그 저 사투리 쓰는 사람들 사투리의 귀가 번쩍하거든요. 이렇게 서울 말씨를 쓴다 하더라도 사투리 얘기 나오면은 아주 동질감을 느껴요. 우리는 참 생소함을 느끼는데 저번에 제가 이제 부산에 여행을 가서 부산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가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다 이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다 사투리를. 그게 자연스러운데. 아, 근데 종업원은 표준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표준말을. 근데 뭐 표준말을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여기에는 반대로 방언을 하는 게 히브리 방언을 하는 게 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또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로마 영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과는 좀 뭔가 좀 다른 마치 교포 2세처럼 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주만 해서 살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말 듣기 좋은 그리고 정말 익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그리고 정말 동질감 속에서 말을 할 때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었던 때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았던 때의 모습으로 그가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가말리알의 문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교육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와 같은 거예요. 아주 최고의 지성,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극도의 바리새인으로 극도의 서기관적인 공부를 하며 극도의 유대주의적인 정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가지고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열심을 가지고 뭘 했는지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가 율법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게 왜 이 돌을 핍박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었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돌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죽을 때 바울이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녀를 결박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남녀를 결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이건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속에서 도대체 그는 왜 믿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안 가려고 할까? 왜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이 사도 바울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누구의 이유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방식이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건데 사도 바울의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교회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자, 사도 바울은 자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도 바울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도대체 그 불신의 이유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교회 가봤다. 교회 가봤다. 그게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을 텐데 다녀본 적은 없었을 텐데 없다.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근데 교회라는 게 뭔지를 알고는 있을까요? 교회라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해서. 아, 뭐 의견이 분분하신데.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예? 몰랐다? 아니, 뭐라고 말하는지는. 아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전혀. 아, 난 몰라.
몰라.
알고는 있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게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다소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 다소 출신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자라서 이 유대인의 이 모든 것에는 아주 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이 도를. 내가 지금은 믿고 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던 그 도를. 그러니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교회에 가본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고는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믿는 도가 어떤 곳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통과. 그러면 그 교회에 왜 계속 가지는 않았을까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뭘 하는지, 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다더라. 에?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 동참을 안 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열심.
아직 열심 나올 단계는 좀 아니고 안 가는 좀 더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뭐 때문에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안 인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상들의 엄한 그 교훈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전 제사 지내야 되는데요. 아,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조상에게도 엄한 율법이 있거든요. 제사 지내야 되는 율법. 네. 나는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주님을 안 믿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불교인데요. 조상 대대로부터 천주교인데요. 천주교도 이제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천주교인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하진 않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대로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아, 어떤 이유가 있구나. 율법에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나요?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안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안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정신 차리고 있던지 어떤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신의 불신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안 좋은 감정이 하나님께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있다. 아, 하나님께 감정, 사도 바울이 안 믿었을 때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손 내리시고 없다. 감정이 하나도 없다. 예, 손 내리시고. 야, 이거 다수결로 하기 어려운데 이거. 예? 동수인데 동수 비슷비슷한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해 안 좋은 감정이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감정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감정. 근데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는 감정이 있으니까 결국은 은연 중에 뭐에도 감정이 생기냐면 아 하나님 왜 이런 돌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이 유대교에 이렇게 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은 정말 아주 없어져야 돼 라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그에게는 분리되었었겠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는. 흥! 유대인의 왕은 커녕.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놓고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 하나님께 안 좋은 감정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안 좋은 감정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 안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께 안 좋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좋은 감정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러면 핍박하고 죽일 때 주된 감정은 뭐겠어요? 핍박하고 사람을 죽일 때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의 이 종교에서 태어나서 그 이 하나님이 열심히 한 사람이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이렇게 미워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냐고요? 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감정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바쁜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일부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그걸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다 내비쳐두고 이 정말 심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되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까지 한번 가봅시다. 원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원하는 것? 뭘 원했을까요?
다 처치할까요?
왜 그걸 다 처치할까요? 사도 바울이 뭘 원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믿지 않을 때 그가 원하던 것이 뭐였을까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다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이 예?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가. 그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거 봐도 애가 적절히 나쁘면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나빠야 돼요. 예? 아주 문제야 돼요. 예의 바르고 근데 나쁜 짓을 조금 하는 정도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아주 그냥 예, 끝장을 봐야 되는 그래야 이런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할 때 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알겠다 할 때 그때 정말 새로운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잡아 죽이고 옥에 넘기고 왜 그렇게 그 도에 대해서 핍박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율법자 근거에서 네. 자기 열심에 대한 네. 보상을 받으려고
왜 자기 율법의 근거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네? 왜 안주하려고 했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뭘 원했을까요?
조상들의 율법을
네.
섬겨야 되니까.
왜 섬기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자, 얘기를 해보세요.
네?
자기가 최고로 왜 되기를 원했을까요? 왜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이 원래 뭐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완전히 바꾸셨는데 왜? 그냥 순수하게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잘 따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도의 전파를 막고 그걸 어떻게 쓰든지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왜? 아니, 그건 우리 늘 하는 늘 하는 대답이고, 늘 하는 대답이고,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아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었겠어요? 아, 이 계속 빙빙 돌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 그는 순수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걸 믿으면서 뭘 생각해 됐냐면 이걸 정말 아주 중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태어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쩌면 더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 기독교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이 전파를 왜 그렇게 확산을 방어하려고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힌트가 어디 있냐면 그가 외부에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누구에게서 지키기를 원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방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때로는 서럽기도 한 거죠. 예? 또 때로는 정말 아주 괴롭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그 마음속에 갖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방인에게 절대로 이런 거는 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욕구가 이방인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이방인이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게 되기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그런 출신으로서 이 안에서만 믿는 이 유대인들의,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이제 누구에게나 전파할 수 있게, 하나님의 권위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펼쳐졌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펼쳐졌단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각지에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완전히 그 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니 그게 사도 바울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로서 이 율법만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면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서 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말 그 자신도 이건 누가 절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아 내게 권한을 좀 주십시오. 내가 좀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말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대적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누나 그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를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어요.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바로 그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신을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나중에 또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갖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자기만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보이신 건 뭐냐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전파를 막았던 예수다.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했던 예수다. 그들을 믿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그렇게 막고자 했던, 내가 그렇게 거부하고자 했던, 내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자 했던 그것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제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된 세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대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도 이런 정말 아주 치명적이고 이런 추악한 욕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은혜로 변화시키세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방의 구원이 되는 사람으로 그냥 그가 난데없이 이방의 구원을 이루는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전에 얼마나 이방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담의 세계까지 거기에 전파됐다니까 아직 더 열받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파되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열을 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 세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주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의 이유가 나중엔 아주 절실한 신앙의 이유가 돼요. 신기한 일이죠. 불신의 이유가 크면 클수록 그가 돌이키면 너무너무 절실한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의 이유를 아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재봉은 고재봉 얘기 아세요? 1963년도에 그 대대장 사택에서 대대장 온 가족이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인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이제 운전병이 이제 대대장을 모시러 갔다가 아무도 없어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 그 다음에 대장 부인 두 아들 가정부 다섯 명이 도끼를 맞고 다 살해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누가 이걸 했느냐 해가지고 범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고재봉이 실토를 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병사로서 고재봉이 이제 그 대대장 숙소에 그 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뭐 물건을 도둑질 했대요. 근데 이제 가정부가 이제 뭐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대대장이 얘기를 듣고 영창을 보냈어요. 근데 그 대대장은 영창을 보낸 거를 원한을 사가지고 내가 그 대대장을 가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자기를 영창 보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뭐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시골집이래요.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대대장 숙소에 대해 이제 보안도 강화되고 그랬는데 1963년이니까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냥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다 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 끔찍하고 잔인한 그리고 정말 아주 성격도 아주 그냥 아주 독 아주 악독스러워. 그래서 그 일화가 뭐냐면은 감방에서 그 수용소 원장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그 들여다보는 그 창이 있어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할 때 이 고재봉이 눈을 확 찔러가지고 눈이 뽑힐 뻔했대. 다행히 안경을 끼고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좀 무시무시한 아주 사형수로 더 악명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안국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졌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안국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이 사형수라 이 면회도 되지 않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면회가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가서 딸한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간증 집회에서 들었던 얘기는 역도산도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 역도산. 그 당시 이제 한인으로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레슬링 선수도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한 번에 딱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감화를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극도로 정말 내 어떤 살 길을 찾고자 했고 또 다른 사람도 내 걸 얻고자 했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정말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발끈했던 거죠. 아주 분노로 표출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개하면서 자백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수감자 1,800명을 전도했대. 목표는 2,000명을 전도하는 거였는데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200명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좀 전도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쓰러져 갔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아주 악의적이고 그렇게 자기 욕구로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게 구원의 이유가 된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살고자 한다는 그 욕구가 내가 너무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그러면 내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과정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은 때로 교회 안 가보는 교회 안 가본 경험이 있는 것 주님을 믿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잘 됐네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우리는, 우리 율법이 커서, 우리 문화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새롭게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게 좋기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감정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라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원하는 것, 그것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새로워져요.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은 믿을 자격이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불신의 이유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상담 전도에서 두 번째 단계를 함께 배웠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에게 있는 그 모든 악함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전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추구했던 것은 추한 것이었고 또 어리석은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 연유로 인해 오히려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알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바울의 이 회심과 그리고 바울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그 복음에 따라 나서게 하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그렇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